특히 여덟 번째, 환란이 주는 유익. 시편 119편 67에서 7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모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사람들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유혹하는 말까지 있어요. 특히 욥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욥의 그 세 친구가 등장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모두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여러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서 말이죠. 그들만의 그 이상한 신학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사람들의 말은 맞기도 하죠. 그렇지만 틀리기도 한 이유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상황 또 관습, 법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틀린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욥기가 특히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욥기에 등장하는 그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아주 길고 지루한 대화가 이제 끝이 났지만은 욥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그 욥의 확신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함을 호소한 것까지가 이제 지난번까지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욥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등장해야 되는 분은 누굴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욥과 친구들을 꾸짖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진 엘리후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있었는데 왜 이제 등장할까요? 그는 논쟁에 참여한 대신에 일방적으로 이 욥과 세 친구를 꾸짖는데, 3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작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동안 잠잠고 있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또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라고 합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은 경험이 생기니까 좀 지혜로워지긴 합니다. 근데 젊어도요, 사물을 쉽게 깨닫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엘리후는 이 욥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게 34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니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도 한패되고 악인과 함께 다니니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느니라. 욥이 이랬던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욥이 자기가 의롭게 산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한탄한 적은 있어요. 욥은 참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근데 엘리후는 이 욥의 탄식을 하나님께 대드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하는 짓이 똑같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말의 앞하고 뒤를 잘라먹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만 갖고 그냥 왜곡되게 보도하고 공격하고, 아주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우는 욥의 고난의 이유가 인간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고쳐주기 위함이라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이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런 백업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한테 야단 안 맞으면 친아들 아니라는 얘기 같아요. 자, 엘리오는 환란의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환란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제멋대로 사는 걸 내버려두지 않는 게 사실은 자식을 위한 것이라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상당히 욥한테는 억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한 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 대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기도하면서 물어보든지 물어봐야죠. 그냥 무조건 그냥 납득이 안 간데도 순종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우라는 사람은요, 욥이 하나님께 뭐 물어보고 따지고 논쟁하는 걸 이 자체를 아주 교만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욥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역시 욥의 고통을 유래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4절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고민은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게 지난번에 전번 시간에 엘리베서 똑같은 주장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선한 게 살 필요도 없어요.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알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따뜻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34절, 21절, 22절 있습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부담도 되고요. 또 무섭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거 하나만 믿고 있어도요. 우리가 많은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죄 못 집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이죠. 아무도 나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면 참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엘리후한테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사람 때문에 애간장을 태운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절대 주권과 자유를 제한하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오는 하나님에게는 따뜻함을 하나님에 있는 헤세드, 헤세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지 못해요. 우리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느라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세상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엘리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차가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에는 이제 엘리오가 주장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첫째, 고난당한 사람의 경우 가장 어려운 것이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 저도 고난을 오래 받아봤지만 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런지. 둘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고난을 견디면 다 보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의 유익도 알게 된다. 셋째, 고난당한 자가 스스로 그 원인을 알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 네, 넷째, 고난당한 자를 도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고 격려하는 것이다.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황금같이 맞는 얘기입니다. 엘리후는 어떻게든지 욥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가 하지만요.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욥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죄인이 한다는 것이 엘리후의 생각이기 때문에 욥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욥기 우리 여태까지 봤지만은 욥기는 사실 욥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여전히 이 엘리후의 얘기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이 엘리후에게는 차가운 이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따뜻한 감정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논리를 따지면서 다른 사람 설득하려고 하죠, 보통. 이거는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 논리가 맞아도요, 그 듣는 사람은요, 다칩니다. 네가 하는 얘기가 맞아.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빠. 나는 상처를 받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네.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지켜야 될 겁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 신학이나 어떤 그 논리에 집착하게 되면은 인간미가 없어집니다. 엘리후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어떤 분은 논리적이 아닌데 말이죠.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사람 확 따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반성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세요? 둘 다, 네, 맞습니다. 우리 둘 다 있어요.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따뜻한 마음도 있습니다. 논리적인 건 대충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36장. 엘리후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욥의 잘못은 욥이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훈련하시는 고난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36장 자체가 고난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는지에 그 초점을 맞추는데, 그 7장 1절에서 2절 보면 욥은 고난당하는 자를 노예처럼 만든다고 탄식을 합니다. 고요를 당하다 보면 노예처럼 된대요. 너무 힘드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후는 고난의 의도가 사람들이 순종을 배우면서 고난은 사람의 귀를 여는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훈련의 도구가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6절에서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느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또 119장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들도 모두 고난이 주는 유익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나의 교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고난받는 이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들의 죄가 있으니까 지금 네가 힘들지, 고난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가 막상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고난을 직접 체험하시죠. 때로는 우시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느 미국 회사에서 말이죠. 이 회사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 중역으로 채용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패를 하게 되는데 아주 큰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회사에 큰 손해를 준다는 게 이 경영자의 경험이고요. 이 사람의 사업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죠.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옆 동네 사는 사람이었는데 에디슨이 했습니다. 발명 에디슨. 그 많은 발명한 사람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겠습니까? 아,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도 좀 있으니까 저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가 다 있었어요. 여기 1차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신 분 있으면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사랑에 실패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위하여 쓰시는 끌, 여러분 끌 아세요? 치즐이라고 그러죠. 정, 쪼개는 거.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참 저희 때 입시 경쟁이 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1차를 당당히 합격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보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떨어지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대학 시험을 몇 번 보는지 아십니까? 6번 봤어요. 3번 보고 3번 떨어졌어요. 사람이 교만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3년 동안 재수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당하게 된 환난을 그때 경험을 통해서 많이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참 고난을, 젊었을 때 고난을 겪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젊어서 고생은 뭐 돈 주고 산다 그랬죠. 여러분 고생되는 걸 말이죠. 고생되는 걸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우의 얘기는요.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서 욥과 사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까지 가서 자신의 무지함을 입증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자세가 엘리우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엘리우의 문제가 있습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6장하고 37장에는 엘리우가 이제 욥한테 곤면을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하나님 세계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으니까 이제 불평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36장의 3절에서 5절이에요.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네, 이게 엘리우의 말인데 여기서 먼 데서 지식을 얻고는 하나님한테 얻었다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느니라 내가 너 욥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가 내 말 들으라는 얘기죠.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 사람은 욥에게 고난을 당할 때 조심돼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36장 12절에서 21절이에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였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하지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짐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의 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상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느니라. 야, 참 어렵고 의미심성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국말을 조금 서툰 분 위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의로운 심판자이니까 악인들의 숨겨진 마음까지 다 아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욥에게 있는 불행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욥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충고한다는 엘리후의 말은 옳은 말과 틀린 말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한테 받은 거라 하나님 뜻에 확신이 있지만은 뭐 교만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지만 자신의 논리에 빠져서 먼저 자기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다른 사람까지 또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이 지식이나 논리나 충고나 이런 게 아니고요. 위로,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고통을요, 같이 나눠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적에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그러지 마세요. 가서 안아주세요, 그냥. 너 힘들지, 그러면. 네, 그 사람 마음이 녹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가 진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말이죠. 남은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진 짐 생각도 좀 해주고요. 또 내가 힘들어도 그들의 짐을 같이 나눠 들어주는 가운데 참 이상하게도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던졌던 질문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왜 갑자기 돌연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이 중간에 등장할까요? 첫째, 우리는 그동안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엘리후가 느닷없이 등장함으로 하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참여하게 합니다.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벌일 때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지루하게. 근데 엘리후가 끼어드니까 또 우리도 같이 이들의 논쟁에 자연스럽게 끼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세계가 성경 속에 있는 세계가 바로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의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 사람의 삶의 경험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들어오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느닷없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이제 욥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그 컴패션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욥기는 오래전부터 구전된 이야기, 창세기보다 더 먼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집된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욥기가 편집이 됐는데 그 편집된 이유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집됐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동감이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욥이 질문합니다. 욥의 질문은 한결같아요. 도대체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친구들의 대답은 그건 나도 몰라. 그렇지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불행한 거야. 이 대답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엘리후의 대답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까지예요. 근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욥기가 끝날라 그러는데 끝내볼라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 속에서 나타나시면서 욥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대신에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마치 그 질문이 엘리후가 욥에서 했던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38장 1절에서 4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속에 나타나시며 욥의 질문에 답을 주는 대신에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38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유명한 모든 신학자들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지들이 어디 있다고 논리를 주장합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는요 신학도 없고요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몰라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신앙이 자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저는 몇십 년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이 엘리의 등장이 38장 욥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예비하고 있어요. 욥은 엘리에게 한번 들었던 질문을 하나님한테 다시 듣게 됩니다. 말하자면 연습을 미리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욥은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냐. 내 죄가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죄가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동문서답이죠. 이런 동문서답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이야, 병범 씨가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그 대답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엉뚱한 소리 하세요. 여러분 저한테요 뭐 질문해 보세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지 딴 얘기를 하는지. 자, 이제 욥기를 이제 마감을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하고서 다음 시간에 마감하겠습니다. 자, 욥의 이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게 욥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상에 의해서 사탄이 나타나는 바람이 이렇게 됐는데, 욥과 친구의 논쟁이 3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28장까지 계속됩니다. 참 지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읽죠. 그리고 29장에서 31장은 욥이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장에 엘리우가 끼어드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욥과 세 친구의 이 세계, 이 다른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근데 이 엘리우라는 친구는 이 세계를 조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우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투병이 뭔지 아시죠? 병과 싸운다는 거.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때로는 병과 싸워서 병을 이겨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길 수 없는 지병이 있어요. 보통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체질의 연약함이 이제 한 40대 중반쯤 되면 나이가 들면서 지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 부모는 두 분이 모두 당뇨병이었고, 저희 집안에는 당뇨병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피할 수 없는 당뇨병이 있는데 저 한 20년 투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차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지병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저희 부모가 물려주신 건데. 그래서 병과 놀아주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병과 놀아줍니다. 자, 어떤 병인지 그 사람의 특별히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경우는 설탕, 그리고 포도당으로 쉽게 변하는 음식들, 탄수화물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요 당뇨병은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그 병에다가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병과 내가 사귀는 것, 그걸 갖다 제가 병과 놀아준다 그럽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놀아주세요. 세상이 좀 편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맞춰서 사는 것,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거 아주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길 수 없는 사람 분하고 어떻게 대항을 해서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생각이나 계획이요, 나의 것과 다른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마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마치는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신앙의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사를 다 잘 마쳤는데 역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집이 제일 저한테 좋은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즐기라고 까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어려움을 즐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도사급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오늘의 어려움이 말이죠,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가 돼요. 참 신기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잘 넘기면요, 내일이 편해집니다. 내일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 1학년생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 학교에 적응해야죠. 다 적응해야 됩니다. 직장에 이제 막 들어가신 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한테.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 나한테 있는 어려움을 잘 견디면요,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 오늘의 어려움을 잘 견디는 세상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